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이 취임하는 오는 20일까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들을 석방하지 않으면 중동에서 지옥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자택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런 상황은 하마스를 위해 좋지 않을 것이고 솔직히 누구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의 기자회견에 함께한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 내정자는 인질 석방과 관련해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취임식 때까지 좋은 소식을 발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위트코프 내정자는 오늘 이스라엘과 하마스 대표단이 가자지구 휴전과 인질 석방 관련 협상을 벌이고 있는 카타르에 파견됩니다. 중국 해커들이 일본 정보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난 6년 동안 210차례의 사이버 공격을 가했다고 일본 경찰청이 오늘 밝혔습니다. NHK방송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중국계 해커 집단인 미러페이스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와 외무성, 방위성, 내각관방, 집권자민당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공격을 가했습니다. 특히 2023년 2월부터 10월까지는 반도체와 정보통신, 항공우주 등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과 민간기업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미러페이스는 미일 동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에 대한 키워드를 포함한 메일에 파일을 첨부해 수신자가 이를 열면 악성 코드를 컴퓨터에 감염시키는 수법으로 일본 기관들을 공격했습니다. 일본 경찰청은 미러페이스가 중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와 연관된 해커 집단인 APT10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공격에 사용된 프로그램 분석 결과와 수법, 공격 시기 등으로 볼 때 중국 정부의 관여가 의심되는 조직적 활동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미국 국방부가 어제 자국 정보통신업체인 텐센트와 배터리 제조업체 CATL 등을 중국군을 지원하는 군사기업으로 지정한 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거자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중국 기업에 대한 불법적인 일방적 제재와 확대 관할을 즉각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도 별도 성명에서 미국이 국가안보개념 념을 일반화하고 각종 차별적 명단을 작성하며 중국 기업의 부당한 억압을 가하고 정상적인 중미 경제무역협력을 방해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연방관보의 중국 군사기업 목록에 텐센트와 CATL,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창신 메모리얼 테크놀로지 등을 추가했습니다. 아일랜드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국정사재판소 제소에 대한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 ICC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아일랜드가 2025년 1월 6일 재판소 규정 제63조에 따라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 범죄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참여하겠다는 선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미카엘 마틴 아일랜드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으로 촉발된 전쟁 중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며 ICC 제소 참여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는 아일랜드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ICC가 진행 중인 정치화된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아일랜드 내 자국 대사관을 폐쇄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지난 2023년 12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며 ICC에 제소했습니다.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이 축출된 시리아 다마스쿠스 공항에 13년 만에 국제선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AP통신 등 언론들에 따르면 어제 오전 카타르 항공 여객기가 다마스쿠스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우사마 무사라마 씨는 AP통신에 2011년 내전 발발 후 처음 시리아와였다며 시리아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사드 술레이비 시리아 항공교통청장은 카타르가 수년 동안 방치됐던 공항 복구 등에 도움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다마스쿠스 공항에서는 이날 탑승객 145명을 태운 아랍에미리트행 여객기도 이륙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안소영이었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8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미한일 3국 공조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동맹 차원의 긴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가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열흘 앞두고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바람은 강해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32도에서 영하 11도, 최고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상 2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2에서 4m, 서해 앞바다 1에서 3.5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미한일 3국 공조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동맹 차원의 긴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7일 성명을 통해 블링컨 장관이 일본 도쿄에서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과 회담을 갖고 지난 4년간의 성과를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양측은 영내 안보와 안정, 번영에 필수적인 미국, 일본, 한국 3국 협력의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블링컨 장관은 확전을 불러일으키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비난하고 중국이 러시아의 방위산업을 지원하는 데 대한 깊은 우려를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번 일본 방문은 한국 방문에 이어 이뤄졌으며 바이든 행정부 임기 종료를 약 2주 앞두고 미국의 외교 성과를 점검하고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이와야 외무상과의 회담 전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전환기가 진행 중이더라도 세계는 멈추지 않는다며 현안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공동 의제가 많다며 북한의 전날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So we know that even though we're in a place of transition, the world doesn't stop, doesn't wait for our transitions. There is much on our common.
어제 북한에 또 다른 발사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함께 어디로 계속 나가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이와야 외무상은 블링컨 장관의 재임 4년 동안 미일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며 블링컨 장관의 기여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과도 연이어 회담을 가졌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장관은 이시바 총리가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며 지속적인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야시 관방장관과의 회담에서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심화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행동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관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안보리는 7일 웹사이트를 통해 8일 오후 3시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의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 6일 북한의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이 약 11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다음 날 이 미사일이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어떤 대응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구체적인 대응책을 도출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이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이번 발사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영내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상황을 우려한다며 평화와 안정을 위한 모든 당사국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는 7일 성명을 통해 극초음속 탄두를 탑재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EU는 이번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국, 일본을 포함한 역내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하며 북한이 불법적이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지난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또다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계속해서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 비핵화를 위한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는 6일 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7일 V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이 다시 한번 ILBM 발사로 영내 및 세계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미사일 실험은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유럽의 슬로베니아 외무부도 이날 VOA에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IL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유일한 해법은 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슬로베니아는 2024년부터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 중이며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촉구해왔습니다. 캐나다 정부도 북한의 ILBM 발사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7일 VOA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ILBM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영내 국가인 타이완 외무부도 7일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북한의 6일 탄도미사일 발사가 영내 긴장을 다시 고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타이완 외무부는 영내 안정을 위협하는 이 같은 행위를 규탄하고 영내 모든 국가들이 책임감을 갖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개방성, 번영, 안정,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적 발전을 위해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북한의 ILBM 발사에 대해 한반도의 가까운 이웃으로서 한반도 상황 전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류펑이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7일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는 것이 모든 당사국의 공통된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어왔다면서 모든 당사국들이 이를 위해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6일 평양 일대에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은 약 1,1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약 두 달 만에 도발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일 보도에서 신형 극초음속 IL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면서 미사일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가 음속의 12배에 달하는 속도로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비행해 1,500km 계선에 공해상 목표 가상 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중국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에 대해 이는 양국 간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류펑위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7일 VOA의 관련 질문에 북한과 러시아는 독립된 주권 국가라며 양국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지는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류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및 기술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6일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 우주 및 위성 기술을 공유할 의도가 있다는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부는 7일 북한의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변칙 기동 기술은 오랜 시간과 많은 테스트를 필요로 하는 매우 까다로운 기술로 미국도 여전히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벤디펜 전 수석 부차관부를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As usual, it's difficult to know because we don't have a lot of information to go on. To me, the fact that according to the South.
늘 그렇듯이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미국은 북한이 주장한 것보다 비행 거리가 짧았고 두 번째 기동이 없었다는 한국군의 평가에 동의했습니다. 이는 실패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합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의 이전 시험 발사를 보더라도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비행 중에 일종의 실패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사일의 반복적인 상승과 하강과 같은 기동은 현재 북한 기술로는 어려운 건가요?
We don't really know the state of North Korea's current technology, but this hypersonic glide vehicle is very difficult for anybody to manage.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현재 북한의 기술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극초음속 활공체는 누구에게나 마스터하기 매우 어려운 기술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 기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오랜 시간과 많은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누구에게나 매우 까다로운 기술입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조차 적절한 기술을 구현하지 못했단 말씀인가요?
The Chinese have now gotten the point where they've deployed HGVs on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s and the Russians are either half deployed or on the verge of deploying them on intercontinental ballistic.
중국은 이제 중거리 탄도 미사일에 극초음속 활공체를 배치한 상태이고 러시아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HGV를 배치하거나 배치 직전에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미사일의 비행 거리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1100여 킬로미터라 했고 북한은 1500킬로미터라고 주장했는데요. 누구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습니까?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I don't have any independent means of assessing that, but if South Korea's claim tha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grees with the 1100 kilometer range.
제가 독립적으로 평가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동의한 한국 정부의 주장이 맞는다면 미국의 정보 자산을 고려할 때 비행 거리는 1100km라는 주장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럼 왜 북한은 1500km라고 주장했을까요? 북한의 미사일 활동에는 항상 정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은 대내외적으로 선전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의 낙차가 커졌고 속도도 이전보다 두 배나 빨라졌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Well, again, I mean the claimed speed is what North Korea says. You know, we don't have any information from any other source.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속도는 북한의 주장입니다. 북한의 주장 외에 다른 출처의 정보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는 입증되지 않은 정보로 봐야만 합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실제로 상하로 기동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The whole purpose of a hypersonic glide vehicle is to maneuver. Question is how well can this particular HGV maneuver at this point in its development?
HGV의 목적은 기동입니다. 문제는 이 HGV가 개발 단계에서 얼마나 잘 기동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전 시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또 미국이 지지를 표명한 한국의 비행 평가가 옳다면 이는 성공적인 시험이 아니었고 개발 과정에서 여전히 초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이 기술은 매우 까다로운 기술입니다. 이를 시도한 모든 나라들은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매우 광범위한 테스트가 필요했습니다.
북한은 새로운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사용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북한이 이런 기술적 역량을 가지고 있을까요?
Because it provides, you know, strength with lower weight. And with lower weight of the missile structure, then the boost capability can be used to either increase the range or increase the weight of the payload.
복합재료는 미사일 제조에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 재료는 강도는 높고 무게는 낮출 수 있어 미사일 구조물의 무게를 줄이면 추진력을 사거리나 탑재체 무게를 늘리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구현할 수 있다면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물론 북한이 새로운 탄소 섬유 복합 재료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는 그 재료에 탄소 섬유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품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평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북한의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Again, that's difficult to do based on the information that we have, but you know, they're obviously not as far along as the Russians and the Chinese who have actually deployed HGVs.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가진 정보로는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러시아와 중국이 실제로 HGV를 배치하고 성공적인 비행시험을 진행한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비행시험에서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험했지만 아직 HGV를 배치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이 이 세 나라만큼 능력이 있다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번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러시아의 지원을 받았을까요?
By definition, it's possible, but there's no information on that one way or the other. And, you know, they would not need additional support from Russia to, you know, do what they've been doing.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와 관련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러시아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북한은 2021년에 첫 HGV 비행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한동안 HGV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의 지원을 받았다면 더 쉬웠을까요? 그렇겠죠. 하지만 실제 지원 여부는 모릅니다. 어떤 종류의 지원을 받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현재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한반도와 일본과 괌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안보에 얼마나 위협적이라고 보시나요?
I don't think the HGV is, you know, really applicable to South Korea and probably not even Japan. You know, it's the ranges are so close.
HGV는 한국과 아마 일본에도 실제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거리가 너무 가까우니까요. 북한은 한국과 일본에는 다른 미사일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HGV가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탑재된 점을 감안하면 괌이 아마 실제 의도한 목표일 겁니다. HGV의 가치는 기동성을 활용해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괌은 미사일 방어망으로 방어되고 있지만 만약 북한이 HGV를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면 괌 미사일 방어망에 또 다른 도전 과제가 추가될 겁니다.
지금까지 반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부로부터 북한의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기술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준호 기자였습니다. 전 세계 단 3대뿐인 미국 공군 정찰기 코브라볼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직전 한반도 동해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발사 준비 과정이 미국의 첨단 청찰 자산에 포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함재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공군 정찰기 코브라볼이 지난 6일 한반도 동해상공에서 정찰 활동을 벌였습니다. 항공 추적 시스템 플라이 레이더 24에 따르면 코브라볼은 이날 새벽 3시경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미 공군 기지에서 이륙했습니다. 이후 일본 도토리현 북부 해상을 거쳐 오전 5시경 일본 아키다현 앞바다에 도착, 해당 지역 상공을 약 5시간 동안 선회 비행했습니다. 이날 낮 12시 북한은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코브라볼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2시간 전까지 해당 공역에서 정찰 활동을 벌인 것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이에 대비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전 세계에 3대만 운영 중인 코브라볼은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원거리에서 탐지하고 궤적을 정밀 추적할 수 있는 미군의 핵심 정찰 자산입니다. 특히 이날 정찰기와 함께 공중급유기가 같은 공역에서 포착된 점도 주목됩니다. 이는 장시간 비행을 위한 급유 지원을 받으며 북한의 도발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코브라볼이 북한 도발 직전에 한반도 상공에서 정찰 활동을 벌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5월에는 중국 칭다오 동쪽 약 200km, 한국 신안 서쪽 약 300km 해상에서 수차례 선회 비행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코브라볼의 비행 직후 북한은 정찰 위성 만리경 1-1호를 실은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코브라볼은 1차 추진체의 낙하 예상 지점 인근에서 사전 정찰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또한 지난 2023년 3월에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동해상공에서 활동했습니다. 이때도 코브라볼이 미사일 발사 과정을 감시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미군 항공기들은 일반적으로 트랜스폰더를 작동시켜 위치 정보를 공개하며 이를 통해 민간 및 군용기 추적 시스템에 포착됩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미군이 정찰 자산의 위치를 의도적으로 노출해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앞서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BOE에 미 정찰기의 잦은 출격은 북한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우리가 지켜보고 있으며 의심스러운 행동을 모두 감지할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군사 전문가들은 상당수 군용기들이 위치 정보를 노출하지 않은 채 운용된다며 민간 추적 시스템에 포착된 항공기들이 전체 정찰 자산의 실제 출격 횟수를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열흘 앞두고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특히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공동방위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7일 플로리다주 마럴라고에서 열린 대선 승리 후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 지출 목표를 현행 국내 총생산 GDP 대비 2%에서 5%로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t should be 5%, not 2%. But at that point it was 2%, but many people didn't pay. Some people didn't pay anything. But many people were away, including Germany.
이어 비공개 나토 회의에서의 대화를 언급하며 한 국가 정상으로부터 우리가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채무 불이행 상태라면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2월 사우스캐롤라이나 선거 유세에서도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허용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나토 보호 여부에 대한 발언에 대해 많은 비난을 받았다면서도 돈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방위비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보호해주겠다고 말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며 동맹국들의 책임 있는 기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나토 32개 회원국 중 23개국만이 GDP 대비 2%라는 기존 방위비 지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제시한 5% 목표를 달성하려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출을 2배 이상 늘려야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GDP의 최소 3%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뿐 아니라 선거 유세 기간에도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매우 부유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왜 그들을 방어해야 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15일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블룸버그 통신의 존 미클스웨이트 편집국장과의 대담에서는 한국을 머니머신, 현금 자동지급기에 비유하며 우리가 그들을 북한과 다른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었다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불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이 회담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도 1월 20일 취임식 이후에 만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But I know that Putin would like to meet. I don't think it's appropriate that I meet until after the 20th, which I hate.
다만 회담이 취임식 이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양측에서 매일 수천 명의 군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이 개입하게 되면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파나마 운하와 덴마크령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파나마 운하 사용료 인하를 요구하며 파나마의 운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덴마크령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밝히며 미국의 전략적 이익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제119대 미국 의회에서 상원 군사위원장에 선임된 로저 위커 의원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의 위협 증대를 언급하며 미군 재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상원 신임 공화당 대표는 국제질서 교란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력 강화와 억지력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19대 의회 상원 군사위원장으로 임명된 로저 위커 의원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위협에 대비해 군사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공화당 소속 위커 의원은 6일 성명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은 잔인한 독재자들이 지배하고 있으며 이들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우리 국방은 이런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부족하다며 적들의 공격을 억제하려면 약화된 군대를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지난 의회에서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로 활동하며 북한을 비롯한 적성국들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비한 군사력 강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 발표한 힘을 통한 평화보고서에서 김정은이 매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며 외교적 해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은 한반도 억지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공유 협정과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등 억지력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상원 세출위원회 군사건설 관련 소위원장으로 유력한 존 부즈맨 의원도 6일 성명을 통해 북한과 같은 적성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력 강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부즈맨 의원은 2025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법이 중국, 이란, 러시아, 북한과 같은 경쟁국들이 지속적으로 세계 질서를 시험하고 교란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준비태세와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국가안보 입지를 강화하는 조항 등을 지지하게 돼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강력한 국방을 적극 옹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발효된 국방수권법에는 중국과 북한을 비롯한 영내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미한이 3국의 안보 공조 계획을 정기적으로 마련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행정부에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난 3일 개원한 119대 의회는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재정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상원 공화당 신임 대표인 존 듄 의원은 6일 본회의 연설에서 공화당 연합은 폭넓고 강력하며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의 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된다고 선언했습니다.
The Republican coalition is broad and strong and growing. Now the work begins of delivering on our agenda.
듄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공화당은 준비가 돼 있다며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국제무대에서 불안을 조장하는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힘을 되살리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상하원 상임위원회 배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각 위원회 활동은 오는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의회에선 한국계 첫 상원 의원으로 선출된 민주당의 앤디 김 의원이 금융위원회, 상무위원회, 국토안보위원회, 보건교육노동위원회에 배정됐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VOA 인터뷰에서 상원 활동을 통해 미한 동맹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무장관 지명자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 인준과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경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서 벗어나 제한적이나마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올해는 국제사회 제재 속에서 중국과의 갈등 지속이 북한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북러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만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북한의 최근 2년간 경제 성적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 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2024년 북한 경제 평가와 2025년 전망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 경제는 2023년에 이어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갔을 것으로 보이나 대외적으로 제약으로 인해 제한적인 성장에 그쳤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2023년 이후의 성장세가 2019년을 제외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적인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경제 회복세는 국제사회 경제 제재와 열악한 제조업 인프라, 이상기후에 취약한 농업 기반 등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인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대외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중국 무역액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19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한국통계청은 2023년 북한 경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종식 이후 회복되면서 4년 만에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 추정치에 따르면 2023년 북한의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전년 대비 3.1% 증가했는데 특히 건설업이 8.2% 늘었습니다. 이런 북한 경제의 플러스 성장은 대외 교역 급증에 따른 것으로 남북 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대외 무역 총액은 27억 7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74.6%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초부터 지방을 직접 찾아서 경제 성과를 다그치고 있다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은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의 일환으로 세워진 재령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준공식에서 시, 군의 당과 정권기관들에서 원료 문제와 기능공 양성 등 지방공업공장들의 생산 정상화에 필요한 조건 보장 등을 무조건적으로 실행하라며 지난해 성과에 토대하여 올해엔 더 높은 기준을 목표로 지방 건설에서 또 한 단계 도약하는 해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월 김 위원장이 처음 제시한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은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주민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김 기자, 북한 경제가 나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다는 얘기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역대급으로 치솟은 달러 환율 등 이상 현상도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에 따르면 북한의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5월 말 8,900원대였던 게 지난 5일 기준 2만 2천원대까지 꾸준하면서도 급격하게 치솟았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신종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 현재까지 국제사회 대북 제재로 무역 역조가 누적됐고 중국과의 교역이 회복되면서 달러와 위안화 수요가 크게 늘면서 빚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2023년 북한 대외 교역의 98% 넘게 차지하는 대중 교역에서 북한이 수입한 규모는 24억 달러 수준인 반면 수출은 고작 3억 달러 정도에 그쳤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 위원장이 연초부터 지방 발전을 다그치고 있지만 외환안과 제재 등으로 설비가 부실한 채 공장만 짓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설비는 중앙에서 공급하거나 아니면 수입하라고 지시가 나옵니다. 근데 수입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지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두 번째는 공장을 완성을 해도 작업 자족이거든요, 원료를. 근데 북한 생필품이라는 게 자체적인 원료로 다 생산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다면 수입 생필품이 유통되는 장마당 사정도 상당히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탈북민 출신 북한 경제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북한에서 화폐나 다름없는 생필품들 가운데 예컨대 쌀과 휘발유, 옥수수, 식용유 등은 북한 돈으로 사기 힘들고 달러도 귀해졌기 때문에 장마당 형성 초기처럼 물물교환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다며 북한 시장 경제의 상징인 장마당이 활성화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쌀, 시발로, 깡냉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뭐하고도 다 바꿀 수 있고 이 상품들은 절대로 돈 받고 팔지 않는데요. 물건하고 같이 이제 팔거나 달러가 있으면 달러로 팔거나 이렇게 지금 하는데 그런 상황이니까 절대로 이제 활성화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조한범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중앙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며 이런 사회주의 계획경제로의 회귀 흐름은 북한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경제 호전 여부는 역시 북중 교역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이 나옵니까?
북러 밀착에 따른 북중 간 정치적 갈등이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주겠지만 제한적인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러 밀착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중국 당국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 연장을 하지 않게 되면 결국 북한 당국의 외화 수입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기업 간 교역은 중국 당국의 개입이 자국 기업들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정치 문제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지난해 북중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평가가 있으나 북중 무역에 심각할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기자, 지난해 6월 체결한 북러 신조약은 양국 간의 광범위한 경제협력 약속도 담겨 있는데요. 올해 그 효과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관측이 나오나요?
조한범 박사는 중국의 방대한 제조업 기반이 러시아에 없기 때문에 경공업 제품이나 생산 자재, 설비 등 북한이 필요로 하는 품목들을 러시아가 제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자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와 군인들에게 노력의 대가를 루블화로 지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조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물출 교수는 북러가 지난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물류가 확대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한 해 북러 간의 물류의 어떤 증가, 그 증가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그 핵심이 이제 결국 정유 제품의 수입이 대규모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 정유 제품이 북한 경제 또 북한 산업에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쳐서 2025년 북한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경제연구원은 북한이 올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마지막 해를 마무리하고 그 성과를 부각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평양시 5만 세대 건설, 농촌 산림집 건설,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세울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어 당면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달성과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 지방발전 20승 10정책 등 장기 과제 추진 사이에서 재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지 못하면 5개년 계획과 장기 프로젝트 모두 제한적인 성과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있나요?
한국의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편지가 발견됐다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새해를 맞아서 한국의 언론사들이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군요.
네.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비롯한 언론사들이 차기 대통령 후보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대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앙일보가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35%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동아일보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39.5%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여야를 통틀어 두 자릿수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유일합니다.
네,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8%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6%로 3위를 기록했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5%로 동률이었습니다. 또 여권은 아닙니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4%였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김동연 경기지사,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2%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 1위라는 얘기인데 지역별 지지도는 어떻습니까?
지역별로는 보수색채가 강한 대구와 경상북도에서는 21%, 그리고 부산과 울산과 경상남도에서는 33%로 이재명 대표가 선두였습니다. 또 서울에서는 30% 지지율을 보였고요. 광주와 전라도는 54%, 그리고 경기와 인천은 39%, 대전과 충청도에서는 이 대표 지지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네. 보수 진영에서는 누가 유력한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나요?
네,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에서는 누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이 질문에 유승민 전 의원이 13%, 홍준표 시장이 11%, 한동훈 전 대표가 9%, 김문수 장관과 이준석 의원이 각 5%, 오세훈 시장과 안철수 의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없다는 응답자도 40%였습니다.
네, 없다는 응답자가 40%였다. 야,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조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가 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건가요?
아직은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네.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등 12개의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15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앞으로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네, 그러면 형량 확정 판결은 언제쯤 나온다고 봐야 할까요?
네, 통상적인 경우라면 올해 상반기에 확정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룰 경우 판결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대선이 5, 6월께 실시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확정 판결 여부에 따라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법부가 열쇠를 쥔 상당히 복잡한 문제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이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 남부 지역에서 진행된 전투로 북한군이 큰 피해를 봤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4일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 보병 1개 대대가 격파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1개 대대는 보통 병력 수백 명으로 구성되는데요.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같이 싸우는 북한군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 한국 국정원은 1,100명 정도가 사망하거나 다쳤다고 밝혔는데 전투 초기인데 왜 이렇게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네,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러시아 쿠르스크는 넓은 벌판으로 북한군이 익숙치 않은 데다 병사들이 돌격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이유는 우크라이나는 드론, 즉 무인기로 공격을 하는데 북한군은 무인기 공격에 대한 준비와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사망한 북한군 병사의 유류품이 공개가 됐다고요?
네, 우크라이나 매체는 7일 북한이 제공한 170mm 자주포 곡산이 전선에 배치된 사진과 함께 사망한 북한군 병사의 유류품으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네.
이 사진에는 정금용이라고 이름을 적은 병사의 노동당 입당 청원서가 나와 있습니다. 손글씨로 쓴 청원서에는 어머니 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보위할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영웅적 조선인민군대에 자진 입대했다.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에 받아줄 것을 열렬히 청원합니다 등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네.
이로 볼 때 북한 당국은 파병된 군인들을 노동당에 입당시켜준다며 사기를 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군 병사가 쓴 편지도 공개가 됐죠?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가 목숨을 잃은 북한군의 손편지가 발견됐다고 우크라이나 군당국이 지난달 24일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됐다 사망한 북한 병사가 남긴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그리운 조선으로 시작하는 이 편지에는 나의 가장 친근한 전투 동지인 송지명 동지가 건강하길 진정으로 바라며 생일 축하 인사를 드린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병사가 지니고 있던 여권에 기재된 이름은 정경홍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에서 실시된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사망한 북한군 병사가 쓴 편지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뷰의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뷰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바람 강해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32도에서 영하 11도, 최고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상 2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2에서 4m, 서해 앞바다 1에서 3.5m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대체로 구름 많습니다. 평양은 오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16도에서 최고 영하 10도, 안주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17도, 최고 영하 9도, 남포 하루 종일 구름 많습니다. 영하 13도에서 영하 9도 되겠습니다. 평안북도 대체로 구름 많습니다. 신의주는 오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16도, 최고 영하 8도. 수풍, 강계,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수풍, 영하 18도에서 영하 9도. 강계, 영하 23도에서 영하 12도.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구름 많거나 맑습니다. 해주는 구름 많습니다. 영하 11도에서 영하 7도. 용연, 흐리고 한때 눈 옵니다. 영하 12도에서 영하 7도. 개성은 맑겠습니다. 영하 13도에서 영하 8도. 사리원은 구름 많습니다. 영하 14도에서 영하 8도. 신계는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영하 17도에서 영하 10도.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일부 지역은 구름 많고 일부 지역은 맑겠습니다. 함흥 맑습니다. 영하 14도에서 영하 3도. 장진, 해산 하루 종일 구름 많습니다. 장진 영하 26도에서 영하 17도, 해산 영하 26도에서 영하 14도, 원산, 평강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원산 영하 12도에서 영하 6도, 평강 영하 20도에서 영하 12도 되겠습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구름 많습니다. 청진, 선봉은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습니다. 청진 영하 14도에서 영하 4도, 선봉 영하 16도에서 영하 8도. 삼지연은 구름 많고 한때 눈 오겠습니다. 영하 32도에서 영하 19도.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흐립니다. 한때 눈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2에서 4m, 먼바다는 하루 종일 2.5에서 4.5m이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눈 오는 곳 있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에는 1에서 3.5m, 오후에는 1에서 3m, 먼바다는 오전 2에서 4m, 오후에는 1.5에서 3.5m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이 취임하는 오는 20일까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들을 석방하지 않으면 중동에서 지옥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자택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런 상황은 하마스를 위해 좋지 않을 것이고 솔직히 누구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은 기자회견에 함께한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내정자와 인질 석방과 관련해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취임식 때까지 좋은 소식을 발표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위트코프 내정자는 오늘 이스라엘과 하마스 대표단이 가자지구 휴전과 인질 석방 관련 협상을 벌이고 있는 카타르에 파견됩니다. 중국 해커 집단이 일본 정보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난 6년간 210차례 사이버 공격을 가했다고 일본 경찰청이 오늘 밝혔습니다. NHK 방송과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중국계 해커 집단인 미러페이스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와 외무성, 방위성, 내각관방, 집권자민당, 국민회의,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공격을 가했습니다. 미러페이스는 미일 동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에 대한 키워드를 포함한 메일에 파일을 첨부해 수신자가 이를 열면 악성 코드를 컴퓨터에 감염시키는 수법으로 일본 기관들을 공격했습니다. 일본 경찰청은 미러페이스가 중국의 정부기관인 국가안전부와 연계된 해커 집단인 APT-10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공격에 사용된 프로그램 분석 결과와 수법, 공격 시기 등으로 볼 때 중국 정부의 관여가 의심되는 조직적 활동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미국 국방부가 어제 자국 정보통신업체인 텐센트와 배터리 업체 CATL 등을 중국군을 지원하는 군사기업으로 지정한 데 강력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거자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중국 기업에 대한 불법적인 일방적 제재와 확대 관할을 즉각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도 별도 성명에서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각종 차별적 명단을 작성하며 중국 기업에 부당한 억압을 가하고 정상적인 중미 경제무역 협력을 방해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텐센트 측도 입장문을 내고 회사는 방위산업체도 국민융합기업도 아니다라며 자사가 중국군을 지원하는 군사기업 목록에 포함된 것은 명백한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재심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연방관보의 중국 군사기업 목록에 텐센트와 CATL,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창신 메모리얼 테크놀로지 등을 추가했습니다. 아일랜드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국정사재판소 ICC 제소에 대한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 ICC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아일랜드가 2025년 1월 6일 재판소 규정 제63조에 따라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 범죄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참여하겠다는 선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미카엘 마틴 아일랜드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으로 촉발된 전쟁 중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저질렀다며 ICC 제소 참여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는 아일랜드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ICC가 진행 중인 정치화된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아일랜드 내 자국 대사관을 폐쇄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지난 2023년 12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집단 학살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며 ICC에 제소했습니다. 바샤르 알 아사드 독재 정권이 축출된 시리아 다마스쿠스 공항에 13년 만에 국제선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AP통신 등 언론에 따르면 어제 오전 카타르 항공 여객기가 다마스쿠스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오사마 무사라마 씨는 AP통신에 2011년 내전 발발 후 처음 시리아에 왔다며 시리아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야사드 술레이비 시리아 항공교통청장은 카타르가 수년 동안 방치됐던 공항 복구 등에 도움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다마쿠스 공항에서는 이날 탑승객 145명을 태운 아랍에미리트행 여객기도 이륙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일 과도 정부가 들어선 시리아에 대한 제재 일부를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재무부는 시리아 내 활동과 거래의 승인을 확대하는 일반 면허를 발급했다며 면허는 6개월간 유효하며 미국은 현지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공공서비스 제공이나 인도주의 지원 목적의 활동이 미국의 제재로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서남부 티베트 자치구 르카처시에서 어제 발생한 지진의 피해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현지 시각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사망자는 126명, 부상자는 18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붕괴된 가옥 3천 채 잔해 속에서 구조되지 못한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만 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돼 생존자 수색과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최저 기온이 영하 18도에 이르는 강추위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